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메시지는 다음 주와 더불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오늘은 앞에 있는 전반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주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남의 집에 침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둑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두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귀중품 물건들을 훔쳐가는 거죠. 오래전에 저희 가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 3년 반쯤 거주했는데 그때 제가 알던 그 한인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급 주택가에 몇몇 도둑이 들었는데 이 파킹장에 주차된 자동차들 바퀴만 다 빼가지고 대형 트럭에 싣고 도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피해 입은 차량이 약 한 30대가 넘었는데 새벽 시간 약 한 3, 40분 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른 새벽 시간. 모두 깊이 잠들어 있을 바로 그 시간대에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알람이 없었을까? 이제 그런 의심은 듭니다만 그때 경비가 있었더라면 도난을 막았을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온 목적은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도둑질이 끝나면 유유히 빠져나올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이고까지 있어요. 원래 죽일 계획은 없는데 사람들이 깨어서 들키면 갑자기 우발적으로 도주하는 대신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살해 현장을 아이들이 보고 목격자로 남으면 안 되니까 그들도 죽이 없애는 그런 잔인한 행동까지 이어지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도둑이 있습니다. 믿기지 힘든 사실이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팩트입니다. 도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의 어떠한 것을 노리고 침입하여 뭔가를 가져가려 합니다. 이 도둑들은 특징이 있는데 침입하기 전에 반드시 그 장소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전문 털이범일수록 치밀하고 고도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 도둑질에 착수합니다. 특별히 그 가족의 동선이라든지 언제 휴가 가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치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죠. 언제 그러면 도둑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을 때,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방비가 허술할 때. 우리 삶에 이런 도둑당하는 일이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난 시간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의 행동이나 생각에 도둑당한 무언가 주님 보시기에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낭비가 있었을까? 있단 말이에요. 그 손실을 줄이려고 저 나름대로 애쓰지만 저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0년 전보다 훨씬 더 시간 사용에 있어서 킨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죠. 도둑질이 일어난 거예요. 빈번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도둑당하는 이 일의 무서움은 눈을 뜨고 있음에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게으른 농부가 있었다. 나른한 오후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개슴철에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 환한 대낮쯤에도 강큰 도둑이 담을 넘고 있었다. 농부가 잠길에 들은 소리는 바로 도둑이 낡은 담장을 타 넘으면서 떨어뜨린 백돌 소리였던 것이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잠으로 빠져들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주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졸린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 농부의 옆으로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주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은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다. 게으른 집 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 없죠. 거의 다 뭐 버전이 다 다르게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스토리도 있고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다시 읽어보니까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영적 상태의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도 여기 많이 보이는 거예요. 졸음 운전 중 사고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경험은요. 처음부터 곧바로 사고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졸음 운전하면서 몇 번 눈꺼풀이 내려오고 눈을 뜨고 또 내려오고 눈을 뜨고 이렇게 대여섯 번 반복하다가 바로 그때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5-6초간 잠이 듭니다. 5-6초간. 그 앞에는 1-2초간 깜빡하고 깜빡하고 하다가 5-6초간 깊이 그러나 5-6초간이에요. 큰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서서히 눈이 감기고 그리고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의 소유로 약속된 그런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당해 주신 그 산지가 있고 그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복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할당된 나에게 내 분량으로 주어진 그런 복들 그것을 분복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와 관련된 무엇일 수도 있고 나의 부르심 가운데 완성되어야 하는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영적 눈이 감김으로 말미암아서 사고로 이어질 때 서서히 도둑을 맞는다는 거죠. 할당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복을 빼앗기는 것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짐 론이라는 사람의 말을 오늘 설교로 세 번째 인용하는데 그는 실패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외우는 분 계십니까? A few errors in judgment repeated every day. A few errors in judgment repeated every day. 몇 가지 판단적 실수, 판단적 오류를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쌓이면 실패라는 거예요. 이 판단적 오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모릅니다. 도둑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반복된 이 실수가 인생 도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매일 반복하는 몇 가지 판단적 실수들이 모여서 이 실패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어찌 보면은 다소 우리로 하여금 서늘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정말 많은 영역에서 도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판단적 실수를 반복하는 이 모든 영역마다 사실은 도난이 발생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어떤 판단적 실수는 엄청나게 심각하고 커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외에도 그리스도 밖에서도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단적 실수 가운데 계속 믿고 행하고 그렇게 살면 그는 엄청난 차원의 영혼하고 큰 임팩트가 있는 그런 판단적 실수예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급히 나오느라 이따지 않았는데 누구도 모르겠지? 이 정도는 사소한 판단적 실수예요. 개코를 가진 일부 사람 외에는 다 지나치는 그런 판단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내 삶에 도난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다룰 거예요. 이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다른 영역을 떠올리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예를 픽업한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삶의 다른 많은 영역, 아침 기상시간이라든지 아침 기상시간이라는 이 테마는요, 내 인생에 도둑이 일어날 수 있는, 도난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주제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는 습관, 엄청나게 큰 판단적 오류가 여기서 일어나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 건강관리, 자녀 양육, 부모 공경, 인간관계, 취미생활, 운전습관, 심지어 예배 참석하는 시간, 왜 그 시간에 와요? 판단적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도난이 일어난 거죠. 이 모든 영역에서 혹시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판단적 실수를 함으로써 삶을 도난당하지 않나 물어보라는 거죠. 왜? 나의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는 건강 관련해서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 관련해서입니다.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적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몸은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관리 대상이에요.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 대상이 되어야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몸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따라해 주십시오.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아무도 모르는군요. 하루에 사과 하나, 사과 하나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약 100년 전에, 정확하게 1913년 그 점에 일반화된 어떤 말들이에요. 지금부터 한 100년 조금 전에는 지금처럼 의학품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의료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하나리 주는 그 영양소라든지 면역력을 돕는 비타민C라든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혈압과 당 수치를 낮추는 팩틴이 들어가 있고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고 또 칼로릭 덴시티, 열량 밀도가 낮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러한 과일, 사과 하나리라는 단순하지만 건강한 습관을 매일 반복할 때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옳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단순한 거 안 할까? 왜냐하면 작은 판단적 실수를 건강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사과 하나 아침에 공복에 먹는 것, 건강 관련해서 좋은 선택이거든요. 자, 현대인들이 피곤함을 자주 느낍니다. 근본적인 해답이 무엇인가? 다른 여러 가지 광고도 있고 처방도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에요. 유튜브에서 아무리 구라를 들어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피곤의 답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간단한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고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선호하죠. 과연 유익할까? 피로 회복의 근본적인 답이 될까? 아닙니다. 근데 왜 안 할까? 왜 이 사람들이 이 에너지 드링크를 찾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하지 않을까? 판단적 오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매일 한 캔씩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미국 최대 의료기관 중에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안나 스파티코바 교수팀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 마시고 난 다음에 15분이 지나면 심장 박동과 혈압이 상승한대요. 45분이 지나면 각성 상태로 들어가고 1시간 정도 지나면 혈압 수치가 최고조에 다릅니다. 그리고 1시간 뒤가 되면 점차 카페인 감소 효과로 말미암아서 슈거 크래시, 다시 말해서 카페인 단당류에 의한 피곤함을 겪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수치가 더 감소하는 거예요.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 마셨는데 1시간 뒤면 뭐라고요? 피곤함이 더 생겨요. 그리고 12시간에서 24시간에는 다시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갈증과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이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금단 현상으로 두통이나 짜증이나 변비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아니, 피곤함에 대한 해답은 드링크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찾을까? 제가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시는 형제가 출장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판단적 실수를 할까요? 광고 카피 가운데 우리 무엇이 가운데 설득력 있게 하는 그러한 잔상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보면은 대한민국 피로 회복제 바카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 그게 의외로 안 믿지만 의외로 우리는 설득당해요. 레드불이라고 우리 오클랜드, 그 뉴질랜드에서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마시는 그 영어 광고 카피가 레드불 gives you wings 그렇게 돼 있는데 wings의 I가요 세 개 있어요. 이거 마시면 날개를 단듯이 이렇게 활력을 샘솟게 한다는 거죠. 안 믿지만 믿어요. 한국의 이 동일한 레드불 이 광고 카피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날개를 펼쳐줘요 레드불 이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일시적 혈압 상승과 각성 상태를 피로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 지금 하시면 날개를 딴 듯이 피로감이 완전히 없어지고 업무를 힘충만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게 한다는 거죠. 판단적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지속하면 건강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에 내리고 있는 어떤 판단적 실수들 무엇일까?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하면 엿보이는데, 씨름하면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소홀히 한 결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나의 판단적 오류는 무엇일까? 이것을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할 때 서서히 나는 옳은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둑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이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자, 두 번째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면, 묵상하면서 지혜롭게 적용하면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 세대 젊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부모들,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논문들, 가르침, 그런 것들을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따라하기 때문에 판단적 실수를 거듭 반복하고 그 아이들이 두세 살 때, 일곱, 여덟 살 때, 열 살 때 모르던 것 20대가 되면은 바로 심은 대로 굳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의 비밀과 노하우가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을 따라 자녀 양육의 기본 빼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도아비들아, 그 어머니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은 깊이 있게 붙잡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장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효력을 발생하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뼈대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자녀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건강하지 못한 인격으로 자라도록 만듭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 가운데 아이를 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왜? 다른 부모들 다 하는 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자기 위안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자녀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철학, 이 가치, 이러한 모습의 무언가를 주입해 놓으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부모는 야단치지 않는 부모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이를 울리지 않는 것. 얼마나 지금 아이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처방은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자녀를 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보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아이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기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아이의 눈에 일관성 없는 어른으로 비침으로 말미암아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합리성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이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대들지 못하잖아요. 토론도 못하잖아요. 뭐라고 뭐라고 논리적인 대답을 원하면은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아이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여기서 말하는 자녀를 노력해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 방치하고, 어떤 데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그 아내나 남편이 화난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화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에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때 아이가 노여움을 느낍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자녀를 편애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거나 똑같이 감정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희한하게 출생의 어떤 근거라든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서열상의 뭔가 어쨌든 그 배경 가운데요. 거기 남자아이든지 여자아이든지 내 마음이 자녀에 대해서 그 감정선이 똑같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특정 자녀를 편애하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이는 거예요. 옛날 저희 부모들 세대들은 그 지혜가 많이 없어서 그에 대한 정보가 약했기 때문에 함부로 심지어 말까지 내뱉으면서 그 편애를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그 심령 가운데 울분을,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아이도요 사실은 왜곡된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편애 대상에서 제외된 그 아이 자녀도요 왜곡된 인격으로 울분이 커져가는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다른 아이들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누구의 절반의 절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말 아이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의 행동이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부모들의 입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누구누구의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는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는 고백하세요.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는 절대 그 말이 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격 파괴적인 말들. 어쩌다가 이런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났는지 몰라.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다가 아이들이 문이 빼곡 열려서 이렇게 듣게 되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상처가 지워집니다. 이러한 부모의 말과 행동이 내면의 분노를 쌓이게 하는 이러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고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가 막 생떼를 부리면서 저거 사달라고,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가 그런 공공장소에서 언성을 높이면 그 약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막 생태를 부리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크게 야단쳐서 울려야 됩니다. 크게 울려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눈물이 줄줄 나도록 울려야 됩니다. 아이 내면에 분노가 아니라 그때 감사함이 생겨요. 이 아이 내면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형편없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두 가지 명사가 나오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다라는 말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서 식물을 키울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양육하다, 키우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키우라고요? 두 개의 필요 영양소가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 교훈이란 말과 훈계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 테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내리는 판단,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교훈이라는 말은 바이데이아입니다. 바이데이아. 트레이닝 디스플린이에요. 바이데이아. 학습, 훈련, 통제라는 뜻입니다. 보통 여기에 자기 자식이 아니거나 술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무책임한 부모는 이런 바이데이아, 자식을 훈련하고 통제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데이아. 두 번째는 훈계인데 이거는 누데시아라고. 누데시아. 훈계는 타이름, 꾸지름, 질책입니다. 합당한 경우 심하게 야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 세워놓은 질서를 벗어난 경우 부모의 감정적인 화풀이가 아니라 자녀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심각하게 벌을 주는 것이에요. 고통을 반드시 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쇼핑몰에 들렀어요. 소리치면서 억지 부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부모들이 거기 창피하니까, 아니, 누구누구야? 그러면 엄마 힘들잖아? 그래요. 여러분은 그때 그 행동이 부모로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가 되어서 친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힘들잖아. 쇼핑몰에 들었을 때 억지 부리면서 소리치며 행동하면요, 집에 와서 반드시 처벌하십시오. 좋은 부모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구가 되는 것을 애쓰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좋은 부모는 실패한 부모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지금 고민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는 것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사춘기를 지났을 때는요, 그게 자기 문을 닫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배제하려고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는 나하고 이렇게 세대차가 없어 나를 다 받아들일 게 아니요. 어떤 부모도 12살에서 16살 그 사이가 되면은 여러분이 배제되는 때가 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이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겠죠.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해보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가 통하면 그러면 이제 심각한 이야기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엄마가 그 아이들보다 더 게임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로 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바로 엄마의 자리로, 바로 아빠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영혼에 정서적인 안정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계, 여기 나와 있는 그 누데시아를 제대로 실행하면은 훈계를, 엄격한 훈계를 합당한 처벌을 하면서 실행하면요,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하면 아이의 내면에 건강한 후회와 건강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장의 일부로서 그 어린 심령 가운데 각오와 결단의 마음이 쓱 터고 이성적 논리로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구나,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정리하면서 생각의 성장이 일어나요. 아픔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영역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았는데 판단적 오류를 언년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적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도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속이. 그런데 아직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완성된 나라에 소속되어서 악이, 죄가, 사망이, 미움과 다툼이, 불순종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절연된 졸업한 어떤 차원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할 때 이 진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의 성격이 뭐라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 마귀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in the evil one, enter bonero, 정관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 악한 자 안에, 그냥 막연하게 악한 사람, 악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감을 품고 있고 수천 년의 악한 대적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the evil one, 그 악한 어떤 존재, 영적 존재가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서서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삶 가운데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도둑맞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우리 삶에 눈길을 주고 계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어떤 해결책을, 은혜를, 도우심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여기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그 부족, 이 지혜 부족을 느낍니다. 많이 느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가지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뭔가 비효율적으로 인생이 진행된다 싶으면 도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비효율적으로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어떤 완성된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움이 없는 상태에 뭔가 막 쫓기고 이거 아닌데 내 생각이 복잡하고 요동하고 이것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뭔가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도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내 삶 가운데 진행된다 싶으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는 점검의 대상입니다. 모든 관계,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모든 관계 가운데 직장 동료, 교회에서의 교제, 혹시 내가 피해의식 때문에 어떤 판단적 오류를 내리고 도난당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는 옳다라고 지금 내 감정적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판단적 오류가 아닐까? 10년 뒤에는 후회하고 있을 것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에너지 드링크가 내게 활력을 주는 일을 잘하게 하는 기재로서 뭔가 도구로서 내가 확신하고 있듯이 말이죠.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취미 생활에 대해서는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취미 생활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취미 생활에 드리는 그 시간들을 지금의 3분의 1로 조절하면 어떨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에게 내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임재를, 교제를 높이고 활성화시키고 생명 있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도 활력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인가? 취미생활 해야지. 취미생활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종목을 바꿀 수도 있고 시간 소비에 대해서 지혜롭게 얼마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돈을 벌어들이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행위와 관련된 것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쓰는 과정에 혹시 내가 판단적 오류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가? 이것이 내가 제대로 판단을 내렸나?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액수의 것을 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판단적 오류를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므로서 이상하게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것을 눈치는 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빠져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다면 판단적 오류 가운데에서 계속 내가 재정적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 내줘야 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기도의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삶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근거에서건 기도에 내줘야 할 시간에 다른 것들로 허용하여 그 방을 채워버림으로써 내가 판단적 오류를 내리고 있지는 않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자연스럽게 어떤 일정한 자리를 확 차지하면 하늘이 뻥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 조금 해가지고 하늘의 어떤 광채가 내 삶 가운데 확 비치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지 않아요. 기도를 꾸준하게 내 주님의 어떤 역사를 믿으면서 꾸준하게 일정 시간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늘에 그 구멍이 뿡뿡뿡 뚫리는 그런 역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받았다가 동기부여를 받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질병이 걸리든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부부싸움을 하든지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게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잡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력만큼 여러분이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편해지도록 기도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데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전쟁은 클 것입니다. 기도에 내줘야 할 시간에 다른 것들을 허용해서 그 방을 차지하도록 내가 판단적 오류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암송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에 대한 투자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투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하고 실패하고 또 애를 쓰고 실패하고 또 붙잡고 하는 이 한 십몇 년에 걸쳐서 반복한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요. 그만큼 단순한 그 구절이 수십 번, 수백 번 눈이 가고 내 입술로 내 힘으로서 희한하게 그 한 단순한 성경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결심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냥 2, 3초 만에 한 번 뇌고 다른 구질로 지나가죠. 아, 그래도 낙수물을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암송에 대한 투자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투자라고 들었지만 혹시 나는 듣기만 하고 실행이 없는 어리석은 판단적 오류를 내리고 있지 않는지 내일이라고 미루면서 내일 언젠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자연스러운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판단적 오류를 보고 계세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젓가락은 저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아이스크림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 3초 후에 떨어질 걸 우리는 다 알죠. 부모인 우리는 그것을 다 알죠. 저 아이가 지금 판단적 오류를 내리고는 도와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를 붙잡기를 원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내 삶의 패턴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이 행동 가운데 오류가 없으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영혼의 감독이 되셔서 크고 작은 형태로 도난당하는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도난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업, 우리의 부르심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면서 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돕는 손길로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